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인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인 13명에 대한 한국통일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방금 그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방금 들으신 내용 외에 정준희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서 13명의 입국한 탈북자들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을 전했고요.
예.
또 아울러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입국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 13명 가운데 한 종업원이 말하기를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전언을 했고요. 13명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 구체적인 망명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은 좀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지배인과 그 일하던 그 종업원들이 13명이나 집단적으로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국 서울에는 약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그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고난행군이라고 그러죠.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자유 또 경제적 탈출구를 찾아서 한국에 온 경우가 많고요. 다만 그 집단 탈출한 경우는 과거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에 동남아 제3국에 여러 명의 상당수의 북한 탈북자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탈북자 약 460명을 전세기,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전세를 내서 한국으로 집단적으로 망명 추선한 바 있고요. 또 그전에는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2년에 중국에 나와있던 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집단 탈북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취어진 상황에서 해외 종업원들이 13명이나 집단적으로 망명한 거고요. 특히 또 해외 종업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탈북 사건은 2016년에 대북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13명의 입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 정부 당국이 해외에 근로를 위해서 파견한 그런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현지에서 이탈해서 입국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집단으로 탈북자들이 과거에 한국에 입국했던 사례들은 한국 정부 당국이 가령 베트남에서 400여 명의 탈북자들을 한꺼번에 한국에 입국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그것들은 탈북자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부터 탈출을 해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의 사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파견한, 그러니까 굉장히 선발이 돼가지고
예.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낸 것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집단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한 것이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 파견됐던 북한의 가령 무역 일꾼이라든지 외교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망명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는 없었고요. 한 명씩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발표를 하고 이러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국에 의해서 선발돼서 파견된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거의 드문 일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모두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나라 식당에서 일했는지 입국 경로 같은 것들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국에 그 해외에 있는 그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그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다 이런 얘기는 그 한국통일부가 공식으로 밝혔는데요.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냐 어떤 경로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자 통일부의 그 정준희 대변인은 나라와 경로는 그 제3국과의 그 외교 마찰을 잇고 또 이분들의 그 신변 보호 그리고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들을 고려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이들이 한국의 실상과 또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된 것이 탈북의 계기이다 이렇게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일하던 그 영업장의 상황 이런 것들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예,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한국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은 아주 초기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일 거고요. 앞으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막들이 드러나겠는데요. 최근에 해외 북한 식당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관측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아시는 대로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 차원에서 한국인 관광객들한테 해외에 나가면은 현지에 북한 식당을 이용하듯이 말도록 그렇게 권고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그 외화를 말하자면 상납하는 그런 액수에 있어서 뭔가 변화 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면은 이 현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회계든 뭐든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하고 있는데요. 모두 관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유관기관들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예. 말씀해 주신 그 관측 내용대로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이 북한 식당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한 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식당이라는 건 이제 한국 음식,
그렇죠.
한반도의 음식이니까
예.
이 한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그 현지에서 주 고객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발표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식당 이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 제재만큼은 상당히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타격이 꽤 크다 이런 인터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들의 최근 영업 상황에 관한 현지 한인회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능라도 마지막에 3월에 닫았어요. 고려시장이 먼저 닫고 능라도가 채 얼마 안 돼서 닫고 대동강은 옛날에 수리를 했었어요. 문을 닫고 지난달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고 문 닫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한인의 김현식 회장이 저희 VOA에 밝힌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그 캄보디아 현지의 북한 식당들의 영업도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한인회장이죠. 김현식 그 한인회장이 6일 VOA와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원래 그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는 북한 식당이 6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나도 호텔, 능나도 식당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식당 6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았고요.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에도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이거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관광객들의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그 방문 자제를 좀 요청을 했고요. 캄보디아에는 현지 그 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불매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인의 회원들이 그 북한 식당 앞에서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하고요. 관광객들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정부가 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가서 북한 식당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운동이 있어서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식당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 베이징, 선양, 단둥에도 북한 식당이 꽤 있고요. 뭐 서유럽 유일의 북한 식당도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황이 비슷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 해외에 두고 있는 식당 관련해서는 북한은 그 중국에 가장 많은 식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 12개 나라에 130개 정도의 북한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예. 중국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 수도 베이징 그리고 단둥 그리고 선양 이렇게 이제 한인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있는데 그 특성이 말이죠. 이 캄보디아도 아까 수도에 북한 식당이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현지의 북한 식당들이 현지인들은 좀 비싸서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고객이 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80% 내지 90%가 한인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이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발길을 끊으면 사실 고객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가까이 고객이 줄어드니까
예.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업적으로. 그런 맥락인데 이 선양 단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히 선양 같은 경우는 80%의 고객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하니까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단둥이나 마찬가지로 선양도 지금 거의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지의 그 한인회 관계자들이 저희 부요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들에서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 그 북한은 그 중국, 동남아, 아까도 얘기를 했으면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약 130개 정도의 그 해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추산은 어렵겠습니다만 한국 정부 당국은 대강 이 같은 130개 그 식당을 통해서 연간 그 천만 달러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천만 달러가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그 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천만 달러면 결코 작은 외화는 아닙니다. 아,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해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VOA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식당의 그 종업원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간 한 20만 달러를 북한에 바친다, 상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열심히 일하니까 한 20만 달러를 바치고 대신 종업원은 한 생활비조로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번 문제가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와도 관련될 여지가 있습니까?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턱없이 적고 또 그나마 상당 부분을 상납을 하는 등으로 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 말하자면 임금 착취에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한테 해당되는 동일한 그 인권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유엔에서까지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13명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외부사에게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들,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관련해서 거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돼 있으니까요.
예. 북한이 이번 그 13명의 집단 한국 입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네, 한국 통일부가 그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이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그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 뭐 입장 표명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이 그 사건을 그 파악을 하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2004년이죠. 동남아 그 제3국에 있던 그 탈북자 한 400여 명을 전 세계를 띄워서 한국 정부가 그 데려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은 이것을 그 남한의 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인 납치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북한의 그 국민들을 주민들을 계획적으로 유인 납치해 갔으니까 원상복귀 북한으로 다시 돌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그 남북 대화, 남북 관계가 1년간 상당히 중단되고 그 동결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해외 식당에 근무하던 근로자 13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는데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중국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출입 금지 목록, 이것은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
석탄이나 철, 철광석, 티타늄, 희토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항공 가솔린이라든지 등유, 로켓 연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프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를 그렇게 규정한 것인데요. 다만 석탄이나 철, 이 철광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또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최근에 채택된 그것과 동일합니다.
예.
다만 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수출입 금지 품목 여기 공시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 후속 조치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이 안보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또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에도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등과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수출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전에 그 품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이번에 그 8개 종류, 19개 항목에 걸쳐서 그 통상금지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석탄, 철, 철광석, 금, 항공유 같은 거 다섯 개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그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북 그 압박을 하기를 촉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예, 중국의 관영 매체가 북한이 점증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제재의 칼날을 빼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핵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그 핵 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재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한국과 좀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거기 그 제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대화와 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관영 매체도 얘기한 대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제재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런 계속적인 도발 행동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안보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중국 당국이 이번에 금지 품목이어도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 민생 목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생 목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마는 그 석탄, 철, 철광석 이런 것은 수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몇 가지 그 예외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목적,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석탄과 철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또 항공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항공유도 원칙적으로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북한행 민항기가 연료가 필요할 경우 또 기름을 쓰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출을 하거나 재급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고요. 다만 금과 희토류 같은 것은 유엔 결의대로 예외 없이 대북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요. 또 이 같은 것에 구체적인 그 내용도 좀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만일 금지 품목의 그 대북 수출입에 예외가 인정하면서 이걸 하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사전에 당국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생 목적의 그 북한산 석탄, 철, 철강의 그 수입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책임자나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세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요. 라진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외를 해놨는데요. 라진항을 거쳐서 석탄 수출할 경우 세관 외에도 지방의 그 정부급 사무실을 알리고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북한 외교부가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이 조항에 대해서 중국이 좀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예,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바로 그 예외 조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옥죄기를 그 수준을 계속 조절할 수 있다.
예.
바로 그것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의 허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 정부 당국은 나름대로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상무부를 통해서 상무부가 또 그 외교부의 그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그 예외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지방정부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고 특히 동북삼성이죠. 북한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그 북한과 그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 당국이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구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상무부의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 소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7차 당대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그 36년 만인가요? 최고 그 의사결정기구인 북한의 그 노동당 대회를 여는데요.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조직 개편, 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5월에 하겠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5월 7일 날 평양에서 열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대표자 선발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 3천 명 정도가 참석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당 7차 당대회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가고요.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북한은 그 연일 그 중단거리 미사일 쏘고 국방위원회 뭐 대변인 담화 이런 걸 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당대회를 해나간다 이런 것을 그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각종 당대회를 대비한 그런 일종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일 전투 이런 걸 하면서 각종 발전소 건설 또 나무 심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위기감을 보이는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제2의 고난행군 이런 구호도 있고요. 또 군자리 정신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어서 북한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5월에 열리는 7차 당대회가 하나 둘씩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한국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5월 달에 그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깥으로 뭔가 하나의 대상, 거기에 비난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대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핵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북한은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최고 지도부의 결집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들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5월 당대회에 앞서서 이런 결심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이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한국 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그 설문조사 100여 명을 그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5월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정세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영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 영변에는 그 5메가와트 그 원자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재처리 시설이 있는 그 북한의 그 대표적인 그 핵 장소인데요. 북한 영변에서 그 플루토늄 추출로 그 의심되는 그런 활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민간 연구 단체죠 38로스가 최근 그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미국의 그 상업용 인공위성이 촬영한 그 영변 사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달 12일과 지난 21일 그 사진을 분석할 결과 영변의 그 방사 화학 실험실 이게 제철 시설입니다. 여기서 지난 5주 동안 두세 차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과거의 그 재처리 그 시설 그러니까 그 원자로에서 타고남은 그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원폭의 재료가 만든 그 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연기가 그 피어오르는 걸로 봐서 북한이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견해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 정부가 그 병진 노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셀 차관보가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이 핵개발과 그 경제개발 이것을 동시에 이룬다고 하는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북한은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안보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경제도 발전시킨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 이번에 러셀 차관보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핵개발 그리고 또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병진 노선이 첫 번째로 북한의 안보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안한 상황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한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되고 또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유입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서방 측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외교관계 측면에서도 병진 노선은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러셀 차관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 등을 통해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응 발언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 협상 언급을 한마디로 일축했는데요. 북한의 협상 언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최고 통치기구인 그 북한의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상당히 그 장문의 그 담화입니다. 거기서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북한을 거꾸로 그 자립자강의 강구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 압박보다는 제도 전복보다는 그 안정과 협조가 위기에 출구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그 대화를 그 슬쩍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한국 전부 다 그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별 무게를 두지 않는 건데요. 방금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조준혁 대변인 얘기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짐을 깨닫고 비핵화 길로 나와라 이런 그 상당히 좀 그 차가운 그런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미국도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비핵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전략적인 그 셈법에서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자면 무의미하다. 그런 전제가 이루어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우리가 러셀 차관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자면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중단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쫓았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관들을 북한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개발 또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일단 러셀 차관보가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